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어떤 가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여러 교훈들을 복음서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함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진리를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당부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어서 교훈하고 계셨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너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실 때도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뭘 당부하셨습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이유는 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합니다. 먹지 않을 수 없고 입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채우고 쌓아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인 자연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뭘 입어야 되느냐,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늘 이런 가치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런 것들은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상위에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자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과 몸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쌓아두는가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지금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내면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뭘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즉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나 음식, 몸이나 의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생의 중요성, 몸, 이 인생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도에게는 분명한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입이 즐거운 것을 찾죠. 몸에 해로운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게 해롭다는 거 아는데도 자기의 육신을, 건강을 잘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내가 먹고 싶은 걸 실컷 먹고 어떤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생명, 본질적인 육신 굉장히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을 때때로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산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과 몸을 위한다면 먼저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끊든가요? 저도 그렇지만 몸에 안 좋은 밀가루부터 라면 이런 것부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느냐 말이죠. 먹는단 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위하고 몸을 위한다면 끊어야 될 것들 다 끊어야 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뭐 이렇게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육들 다 멀리 해야 되는데 맛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하면서도 끊어야 될 것들을 그 중독된 맛이나 어떤 습관들을 쉽게 못 끊는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늘도 먹고 입는 것, 그러니까 속으로는 몸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겉으로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은 이런 욕구와 욕망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게 인간의 모순되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이거죠. 생명보다 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보다 음식보다 육신을 더 육신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느냐? 목숨도 자기 육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과연 영혼과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질 까닭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은 인생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물들지 않은 채로 거룩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진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가치다.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우선순위인지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일관되게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가치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까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을 지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의 진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진리의 가르침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일천할 때는 예수를 믿어도 삶의 중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번영, 형통, 우리의 안전, 행복을 위한 것이 전부였다 하더라도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고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깨달아가게 된다면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이동해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점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한 성도가 그의 삶이 그의 삶의 중심점이 점점 그것을 향해 이동해 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말을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4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까마귀들을 잘 생각하라. 그들이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창고도 곡간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리고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하여 그의 키 위에 한 뼘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가장 작은 것도 할 수 없다면 왜 나머지 것들에 관해 너희가 염려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7절에서는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까마귀를 또 비유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새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점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것을 창고에다가 곡간에다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심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러한 새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얼마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아주 유치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고 이것을 의심하니까 까마귀의 비유를 주님이 들고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이 까마귀도 먹여서 이 까마귀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더디하고 도무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아주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하듯이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낫지 않냐? 근데 왜 염려하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치하게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아,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요? 오늘도 취업 때문에, 진학 때문에, 우리의 노후 때문에, 자네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리스도인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어?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래도 주님의 비유가 말씀이 유치합니까? 전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 무리를 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힘겹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좀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이 말씀을 믿으면 아주 명쾌한데도 결국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 문제들을 고심고심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본체만치 하고. 하나님을 더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보다는 오늘도 살 집, 먹을 것, 입을 것,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 뭐 등등의 많은 고민거리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순위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의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 것인가?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신앙과 관련된 시간들에 우리가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도 이 시간표대로 안 살아요. 제가 아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시간표대로 살지 않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간표대로 살면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애를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길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늘 힘들고 지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순위가 언제나 이렇게 뒤바뀌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과 실패와 먼 길을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저희보다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그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릇되게 분배하고 그릇되게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까마귀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미래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채우는 게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근심뿐만 아니라 진리의 깊고 선명한 깨달음 안에서 영혼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궁극의 영혼의 두려움까지도 명쾌하게 다 해결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신앙에 채워져야 될 시간들을, 그 경건의 모든 시간들을 삶에서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첩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외쳐도 이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키, 헬레키아라는 말은 헬라말로 나이나 혹은 신장, 키, 사람 키를 가리킵니다. 한 자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이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누가 그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은 이런 문제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인정하라는, 그게 너희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런 모든 노력에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가족을, 너희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너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문제들도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데, 왜 평생의 삶을, 우리의 먹고 입는 문제를, 우리의 미래를, 직업과 직장과 노후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느냐? 에? 왜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믿지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든지,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신자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 없이 모든 걸 가득가득 쌓아놓고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안일한 힘을 쓰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끈을 움켜쥐고 오늘도 하나님보다는 오늘도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굳게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의지할 그랬던 대상을 놓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마치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냐 그렇게 믿고.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모든 염려와 그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 그런 길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막힌 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침해하면서까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고 더 큰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백합화들을 잘 생각해보라. 그것은 수고하지 않고 길썸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이것들 중에 하나처럼 옷 입지 못하였다. 그러면 만일 오늘 들에 있고 내일 아궁이로 던지는 풀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얼마나 더 너희를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비교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깨닫도록. 예, 이 수준을 낮추어서 인생들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비유는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이번에는 백합화의 이 아름다움이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위해서 스스로 실을 만들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짜지도 않는데 그 한 그 백합화 꽃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누린 그 어떤 화려함도 이 아름다운 백합화에 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주님이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솔로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이 꽃을 그분이 짓지 않으셨느냐. 이게 그분의 능력이 아니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백합화를 봐라. 오늘 존재하다가 내일 시들어버려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메말라버린 이 들풀도 이 꽃도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그 존재를 뽐내게 하셨다면 하물며 70, 80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긴 세월을 이 땅에서 채워가는 우리들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그분이 지으셨겠느냐.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의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응?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요? 믿음이. 누구를 향한? 그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늘도 다 움켜쥐고 내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주여 내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셨고 내 인생을 70이든 80이든 90이든 당신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나를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내 머리를, 내 노력을, 내 재능을. 응?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지극히 세속적인 계산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냥 불신자들처럼 때때로.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와 가치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커리어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비웃어버리니까. 그러나 저는 이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백합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들 그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들 속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와 열매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인생의 의미를 뭘로 정의하고 너의 인생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없이 아름답고 보배롭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커리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특권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점수 매기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놔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인생이 나의 이 한평생의 삶이 아름답고 주님 보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나의 이 땅에서 오직 한 번뿐인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이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신자들이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껏 죄 용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죄 용서 받고 나는 천국 가네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합화와 까마귀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명예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째째한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지고 가지지 않고의 문제로 인해서.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인생은 분명히 있단,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오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과 여러 일들을 만나게 해서 결국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성되도록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육체적인 고통과 억압 속에서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한 뼈아픈 실패를 겪게 하실 것이고 욕심과 탐욕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계획만으로 인생을 설계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결과를 통해 철저하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란 다름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힘써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 가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런 신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디 제발 이 시간표를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면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나안의 모든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물질과 그 문명의 영혼을 송두리째 팔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아 이거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닌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받으실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시간에 쫓기고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눌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이걸 믿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일할 곳,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남겨두고 떠나야 될 제자들에게 왜 이 같은 교훈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가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